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3장, 4장에 걸쳐서 떡과 하나님 말씀 그 사이에 서 있는 셈입니다. 떡으로 상징되는 인간이 자신을 자신이 책임질 수 있다고 믿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된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결책이라는 신앙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거울삼아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이 정당한 신앙의 반응을 촉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그 초점을 맞추질 않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리적으로 다스리시기를 원치 않으시고 전제군주같이 군림하시고 우리를 굴복시키시며 맹종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자로 대접하사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설득하시고 자발적인 항복을 요구하신다 하는 대목을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성 확실성 그 우리를 설득하고 항복시키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에 충분한 그 사실을 확인했었습니다. 오늘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연결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의 항복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인격자로 대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인격자로 대접하시는 것을 포함하여 더 크게 이 문제를 따지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구하시고 영생을 주셨다라는 사랑이 갖는 어떤 긍휼과 자비 이런 차원으로만 보지 마시고 사랑이 갖는 가장 중요한 초점 사랑은 대등한 관계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굴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둘이 형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존재론적으로 대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어쨌든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받는 이에게 대등한 차원에서 관계를 맺기를 요구하는 것이 사랑이지 어느 한쪽이 우월하고 어느 한쪽이 열등한 사랑의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영원한 형벌받아 마땅한 처지에 대하여 긍휼과 자비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는 쪽으로만 사랑을 살필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갖는 더 큰 사랑의 관점에서의 가치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이란 대등한 관계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죽을 자리에 놓아두실 수 없는 것이고 거기서 끄집어내어 의와 진리의 거룩한 지경으로 우리를 만드신다 하는 것이 구원의 사실은 더 궁극적인 초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가시면 성경은 구원 자체를 처음부터 이렇게 정의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에 관해서 믿음이 자꾸 요구되는 이유는 이것이 물리적인 것이라면 구원이 물리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대상에게 상대방에게 어떤 조건을 요구하시거나 반응을 요구하시지 않고 하나님 쪽에서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듯이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시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에게 자격이 없고 조건을 묻지 않는다고 하면서 무조건적인 은혜요 선물이라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믿음이라는 것이 쫓아다니는 것을 여러분 늘 확인하지 않습니까? 구원 문제에서 믿음이 자꾸 등장하는 것은 그것이 믿음의 구원의 조건이기보다 하나님이 이 구원을 물리적 차원에서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처지를 바꿔놓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라는 인격, 우리라는 그 존재가 인격적 차원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되는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그토록 붙어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놓는 것이 구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열리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복음에는 우리의 믿음의 그 어떤 결과가 믿음이라는 그 변화가 믿음이라는 반응이 거기에는 꼭 개입되고 필수적인 조건 아닌 조건으로 또 하나의 내용과 결과로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뭉뚱그려서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는 물리적 차원에서의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격적 내면적 차원에서의 우리의 변화가 그 구원, 베푸신 구원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식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표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사랑,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를 항복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이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치기에는 초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으로 가시면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것을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항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를 향한 그 진심의 간섭, 이것이 말씀이, 말씀이란 인격자와 인격자 사이의 교류입니다. 그것이 전하고 정보를 전하고 설득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설득이 결과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 일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라 이렇게 성경이 정의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사 우리 대신 우리 죄값으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살아나시고 하는 물리적 차원, 우리의 운명의 차원에서의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설득하시는, 우리를 항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실체화, 구체화, 그 실제적인 일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성육신, 그 이 땅에서의 공생애들이 어떤 뜻을 가지느냐 할 때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자, 예수님의 존재 그것 자체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의 인격, 그의 표정, 그의 일하심,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심판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편을 드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를 보고도 모르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일하심은 그것 자체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며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시느냐의 한 표인 겁니다. 말로뿐만 아니라 그것이 한 인격으로 나타나고 그 인격자의 행함으로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진심, 열심, 사랑, 뜻하심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소원이요 이루시고야 말 의지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같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이런 표현이 또 나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가 얻어야 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우리 구원에 관한 조건과 자격이 없었다 할 때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일을 우리를 제껴놓고 예수님과 두 분이 다 해결하고 우리는 그냥 넌 가만히 있어라 라고 끝인 것이 아니라 이 구원 속에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킨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향한 감각, 그 영혼이 소생되는 것, 생명의 이입, 하나님을 향한 기쁨, 호의적인 반응,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며 그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며 나의 소원이 되게 하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하며 그 일을 물리적으로만 아니라 나를 설득하고 교훈하고 훈련시켜서 쌓아가도록 하는 일도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며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으며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이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자로 대접하시며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시고야 말았는가. 이것이 모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어느 한 부분도 빠져서는 안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왜요? 떡과 말씀 사이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로 결심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하고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받아내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항복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항복이요? 하나님이 믿음의 근거를 제시하시지 않고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가 설득합니다. 뭘 설득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인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질 만한 능력이 있으시고 책임질 내용이 있으십니다. 게다가 그것을 나를 설득합니다. 긴 시간을 두고 역사를 펼쳐서 우리를 설득합니다.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설득합니다. 사랑하는 여인, 연인끼리 상대방의 자존심을 다칠까봐 조심하면서 주고 주고 또 주어도 부족한 것 같이 서로를 대하는 것, 그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설득하시고 좋은 것 주시기를 애쓰시되 애타하시되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으시려 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밟고 그의 신앙을 강요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신앙생활을 쉽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힘을 휘둘러줬으면 하고 요구합니까? 우리 어리석은 신앙으로 요구할 때 구약은 훨씬 더 물리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 까불면 금방 문둥병에 걸리고 지진이 나고 염병에 걸리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는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을 때마다 구약식으로 좀 한번 때려주십시오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곤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이 죄 많은 인생, 이 벌어지만도 못한 이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정말 정다히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정성과 긴 인내로 함께 하시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제시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받으시려 합니까? 하나님은 능력으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로서뿐만 아니라 인격으로서 성품으로서 항복할 만한 분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그 가까운 집안 중에 저희가 이북 사람들이고 그쪽도 이북 집인데 이북 사람들 그 성미 급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 집에 따님이 하나 있는데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위 될 사람이 이제 집에 찾아서 따님을 주십시오 이렇게 와서 인사를 했는데 뭐 니까짓 게 뭔데 갑자기 도둑놈같이 나타나서 내 딸을 달라 하느냐, 꼴도 보기 싫다, 가라, 뭐 하도 아우성을 쳐서 이 양반이 상당히 그 성품이 좋은 사람인데도 결국 견디다 못해서 쫓겨갔습니다. 막 신발을 막 집어 던지면서 뭐라 그래갖고 그냥 뭐 어쩌질 못하고 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이 되니까 이 그 욕지를 해서 쫓아낸 어머니가 딸 보고, 봐라! 걔가 뭐, 널 사랑한다고? 안 오는 거 봐라, 안 오는 거! 아니, 그 전날 있는 대로 지랄을 떨어서 신발까지 내 집어 던지면서 쫓아놓고, 봐라, 안 오는 거 봐라. 그래서 그 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옛날에 그 통행금지 있을 때, 밤 11시 반에 인천에 사는 그 연애하는 남자 집에 전화를 해갖고, 당장 안 오면 나 죽을 거야! 고함을 질러갖고, 그 시간에 총알 택시 타고 찾아갖고, 장모님, 딸을 주십시오. 또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 하려고 내가 이 얘기를 했는지 까먹었어요. 사랑이란 그 모든 것을 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봉변을 당해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참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이 사람에게는 내 딸을 줘도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 아닙니까? 이런 욕을 해도 참고, 이런 수모도 감수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 아시죠? 그를 십자가에 달아놓고 이 왼수들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보라. 그 수모를 감수한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뭐 예수를 믿는다고 옛말 내 주먹을 믿어라 하는 말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를 놓고 오늘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진짠가? 세상은 우리 보고 너 예수를 믿으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 대신 세상 편들은 뭐 해줄 건데요? 우리가 세상 편들었고 세상이 우리한테 보상해 준 게 뭐예요? 파멸시킨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세상 편들어갖고 보상받은 게 뭐 있어요? 세상식으로 살면 얕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얕보이지 않는다는 거. 야, 저 사람 성질 있더라. 저 건들려면 그래서 고슴도친 줄 생각하고 손에 장갑 끼고 만져라.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지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그거 참 그렇다라고 마음의 항복을 받아낸 게 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괄세하는 세상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수욕을 감수한 하나님 사이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 쪽을 향하여 눈깔 빼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이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 4장 14절로 돌아와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고 항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설명하는 중에 특별히 성육신 사건에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면 그의 승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속에 그의 순환과 고난이 아니라 승귀를 왜 초점을 두고 있느냐 하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가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는 성경이 이런 이유 때문에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며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사도행전은 시작에서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것은 귀중한 새 장을 여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복주심, 성도들의 특별한 신령한 체험 등으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초점으로 삼는 것은 그것들보다 좀 다른 것입니다. 첫 번째 초점은 뭐냐 하면 성령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의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의 증명이라. 요한복음 16장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16장 7절.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면 성령은 안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야만 성령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 요한복음 15장 26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이제 성령을 보내실 것입니다. 이 성령은 예수님이 가야만 오시고 예수님이 안 가면 안 오신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없다는 증명입니다. 그가 아버지께 갔다는 증명이라고요. 아버지께 하늘 보좌 우편에 승귀의 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 부재의 증명입니다. 알리바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안 계시고 다른 데 가셨다. 하늘 아버지께 가셨다라는 증명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갖는 첫 번째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도 뭘 언급을 초점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를 자꾸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5장으로 가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높으신 제사장 직분 때문에도 이 승귀가 다루어질 것입니다만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실 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설득하시는 모든 일을 완성하셨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의 가장 큰 초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가셨다는 것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를 높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사도행전 2장 33절 아버지께서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셨단 말이에요. 그가 모든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모든 일 속에 뭐가 있다 그랬죠? 물리적 차원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복받는 자리로 옮겨놓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등을 돌리고 마음을 닫고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는 일을 했단 말이죠. 이것이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삼으신 자, 택하신 모든 자의 마음을 돌려놨다고요. 마음을.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거듭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압니다. 그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이 대목에 오도록 히브리서가 언급했던 게 뭐죠? 인용했던 것.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에서의 실패입니다. 무슨 실패? 가나안 입국의 실패가 뭐였죠? 열 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가나안 입국을 거절했다 이거죠. 너희는 그러지 말라 이거죠. 우린 뭘 가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사 내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모든 열심, 소원들을 우리에게 다 나타내셨습니다. 누가 죄 지은 자를 위하여 대신 죽겠습니까? 로마서 5장 얘기죠?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니에요. 자, 이제 너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 죽어간 것 같이 굴지 마라 이겁니다. 가나안 입국을 앞두고 저들의 거부는 심각한 것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저들을 설득하시고 증거를 제시하시고 믿을 만한 근거와 기회를 충분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섰습니다. 이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건 안 된다. 오늘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다 믿는다 함으로써 그렇게 해요. 천국에 갈 소망만 하나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믿는 것 아니요? 그것이 신앙 아닙니다. 참다운 신앙은 천국 가는 것, 천국은 가서 누구랑 살 건데요? 하나님과 살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 준비를 해야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죠. 그 사랑에 여러분의 진심과 모든 것을 바쳐 반응하는 자가 돼야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촉구하는 신앙이요. 우리가 당하는 신앙의 현실에서 언제나 얻어 걸리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결정거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된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위협을 가하고 어떤 핍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랑에서 우리가 등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말씀부터 봅시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항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디까지 일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살리셨다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역사적 사건으로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근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열심과 사랑의 증거를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혹 그러나 혹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 위해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근거가 아직 부족하다 여기시면 확인시켜달라고, 항복할 만한 증거를 더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충분한 증거를 갖고 계시면서도 여러분이 이 정도면 된다, 예수 믿은 것이 천국 가는 하나의 보험에 불과한 정도로 붙잡고 계시면 그건 하나님이 안 참으십니다. 정당한 신앙의 반응을 보이시고 사랑은 무관심하거나 사랑에 미흡한 반응에 대해서 참지 않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미 언급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과 그 고급한 복들을 여러분의 완악함이나 혹 미련함이나 게으름으로 놓치지 않는 정당한 신앙의 반응, 사랑의 반응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다운 결단이 있기를 축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나타내신 모든 증거를 우리가 갖고 있으니 우리가 핑계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오직 이제 정당한 신앙으로 사랑으로 주 앞에 반응하는 자 되고 주를 믿고 의지하는 자로서 남은 여생을 주의 사람으로 살아 주를 만날 때 부끄럽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살아생전에 주님 편에 서서 사는 신앙의 승리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을 이제 받고 마땅한 사랑으로 주 앞에 충성하며 보답하며 신실히 반응하기로 약속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